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천국 잔치의 그 상 앞에서 그 영원한 완전한 기쁨인 그 배부름을 얻는 사람은 무엇이 없느냐면 그 속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잘잘못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안에 있는가 그 한 가지만 보시고 우리를 긍휼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판단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한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저 사람은 아, 저 지옥 갈 죄인데 이렇게 말하는 그 판단.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 판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늘의 의를 받은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를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 그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늘의 의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애써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간 모든 사람들은 판단 자체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할 귀와 그 입과 눈이 없어진 사람들, 할래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기준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만 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하고 호세아 말씀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그곳에 못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긍휼을 알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속에 긍휼이 나오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판단밖에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고통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네.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없으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석연치 않은 관계.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로 매듭짓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찜찜하고 석연치 않은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안 좋은 사람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시죠? 숨소리도 싫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은 어디에 앉을까요? 최대한 멀리 그렇죠 저기 저 끝에 저쪽에 앉는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1부 예배를 가면 나는 2부 예배를 가리라 이렇게 어긋나게 그렇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진실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가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사람도 진실로 예수를 믿어 하늘나라에 간다면 숨소리도 싫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때에도 우리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극악 무도한 사람이 많이 있죠. 예. 아주 시대의 무슨 살인 막 이런 사람들. 제가 실명을 아는데 조심스러운 게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좀 그럴까 봐 누구누구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크게 물론 죄인이지만 크게 범죄한 것 없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잘못한 것 없이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순전한 예배를 지키면서 살아온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만약 그 사람에게도 예수의 은혜가 떨어져서 천국에서 만난다면의 문제. 천국 잔치 식탁에 앉았는데 내 오른쪽에는 강호순이 앉고 왼쪽에는 유영철이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 식사가 넘어가시겠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살아있을 때보다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리 바꿔달라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조금 발전시킨다면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저지른 죄에 내가 피해 당사자라면의 문제.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다시 한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것보다 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 만나도 우리는 그 문제 만나면 너무 당혹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는 뭐 손주나 자녀들이 이민 생활에서 아주 다반사로 있는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해코지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을 당해도 참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까 그 문제들보다는 너무 사소한 문제인데 견디기가 어렵죠. 마음 같으면 그냥 가서 당장 응징해주고 그냥 그 놀리는 입을 그냥 수도꼭지 비틀듯이 비틀어주고 이렇게 혼주를 내주고 싶은데 근데 또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그 작은 문제도 우리가 옥신각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내가 이렇게 응징의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는 성령으로는 하실 수 있나이다. 단지 말씀 듣고 끝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그렇게 이끌고 가시냐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해코지를 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꾸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그 작은 죄를 보고 너희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할 죄다 지옥 갈 죄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그 눈에 있는 큰 들보 그 죄의 문제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특히 저와 같이 공적으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은 리더나 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 많이 겪으시죠? 언젠가 내가 얘기했던 것이 굴레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적용되고 내 양심이든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다시 판단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마음먹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 법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들의 비참함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아 저건 구원받지 못해, 저건 참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법으로 주관받는 사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속에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를 얻기 위한 방법도 법 안에서 찾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그 내가 이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약 그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한들 단 하나만 어기더라도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럼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을 알도록 하고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생명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 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전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의의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불쌍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세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어떤 공로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폐했다고도 얘기하고 율법을 완성했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그 흩뿌려진 잘잘못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는 그것이 오로지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사회나 도덕이나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죄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닿아지는 것이 의요 예수가 없는 그것이 죄인 것이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법이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사는 그 방식이 어떨까요? 그 법이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혹 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는 법이 그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근심이 올 때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두려움을 벗기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그 법을 따라 그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그것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헛된 애씀과 노력으로 그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해지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그를 주관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죠? 네, 기쁨이 와요. 그런데 이 기쁨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 기쁨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빛 아래에서 어떠한 처지에 머물렀던 자인지를 알 때 그 진토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래 이름이 롤루하마 노멀시 은혜가 없는 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였는데 은 30에 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하심을 입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고 하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가 큰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복음을 할 때 그러면 전혀 근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올 때 그에게 그 사도행전 2장 4장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성도들이 왜 가슴을 쳤겠습니까? 왜? 왜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 이사야가 자신이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음을 보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가 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근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분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니까 그가 내 마음에 눌림과 근심이 있으니 내가 많은 눈물로 내가 썼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직 나는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기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지금도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내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내가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사람이 낮은 것이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이 추악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주관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관받는 우리라면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내 힘을 할 수 없음을 알고 나의 구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무지함과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돌이키게 하시는 근심, 그 구원을 낳고 회개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근심. 그런데 사망의 근심은 우리를 법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근심은 우리를 더 예수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반드시 그와 같은 길.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주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삶. 예전처럼 몰랐던 때처럼 우리가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철렁이는 그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소원과 열정이 우리 속에 샘솟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죄야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능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밥 먹듯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그런 안도감이에요. 내가 그래도 저 살인자보다는 낫지. 그 맛에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구분 자체가 다 사라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법으로 주관받는 삶이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 이미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요. 이것은 내가 양심이 찌르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당신이 범합니까? 이 말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그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왜 그 판단받고 왜 그 심판받아요?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는 길이 항상 어디로만 흘러가요? 예수 의지합니다의 길로만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실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내 원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을 잠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긍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지의 말씀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무엘하 16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죠.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그 피난의 길을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 성경 보니까
그때 다윗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옆에 호위무사들이 있었고 많은 군병들이 그 좌우에 포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저 사람의 목을 당장 베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중간부터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다윗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누군가 비난한다면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가끔 싸우실 때 있으시죠? 부부싸움도 하시죠?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주로 합니까? 내가 뭘, 뭐, 이렇게 해야지. 잠깐만. 내가 언제, 먼저 회피하죠. 그리고 또 막 뭐라 그래. 그럼 두 번째, 이 회피도 안 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렇게 하는데. 턱을 이렇게, 너는 뭐 그렇게 깨끗해? 너는 뭐 잘났어? 너는 뭐 이렇게 잘했어? 너 그때 뭐 했어?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지금 이게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저주를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자기에겐 심중해요. 내가 어떤 누가 나를,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손해를 입히든 어떤 저주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범죄는 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이 다시 내게 미칠 것인가.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주라. 이렇게. 예. 여러분, 이 대목을 다윗이 말할 때 아마 분명히 그 생각했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거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 그 이세의 아들 줄 그 말재가 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실현하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그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참으로 왕이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인 줄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거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나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 되시는데, 내가 그를 헤아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찌르고 내가 하나님을 쳤구나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지금 누가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친 내가 하나님이 용납하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12절 말씀입니다. 즉시 여호와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의 소원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 범죄한 후에 고백했던 시편 51편 1절 말씀, 11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 이 소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내가 의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를 내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에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고 무슨 행동을 해도 나를 그 모태와 같이 나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너무나도 힘이 돼. 인간인지라 연약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참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소망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시종일관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믿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 감사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를 부정하고 나의 모든 삶의 열매를 가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한 것만 그리고 내가 참 연약한 그 부분만 그렇게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참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로의 고백은 있었지만 삶으로 체험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한 공격을 받고 저주를 받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삶으로 사실상 그 믿음 안으로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다 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 내 영적인 실체를 그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연약해졌을 때 찬송가 406장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나 믿음 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소울에 내 자리를 깔고 누운 그 순간에도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어설수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피하는 것이 능책이 아니라 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나로 하여금 나의 그 믿음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했을 때 그는 단칼을 빼들지 않고 아비새를 보내지 않고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헤아려 했던 내가 사악한 자입니다. 내가 비루한 자입니다. 내가 피 흘린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은혜 속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흉악한 죄를 짓고서도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 놀라운 칭찬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고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그 사랑과 용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사랑하고 용서할까? 우리가 다 경험이 있으시죠? 여기 있는 이 100명 혹은 200명
혹은 1,000명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랑도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참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용서하라 하셨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능히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아래에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목적도 이 땅에서 관계 틀어지면 불편하지 그래 사랑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주체가 되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대하는 그 대상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그로하여금 구원을 받는 은혜 가운데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다 쏟아내놓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불법이 그렇게 흥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어둠의 세력으로 어그러지고 골짜기가 드리워진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성도라 이름하는 교회를 부르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이 어둠의 세력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그가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51편 11절 12절 13절 보면 이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말 너무나도 마땅한 자연스러운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 나 용서해 주시면 내가 온전히 주의 도를 전하여서 그 범죄자들까지 주의 백성 되도록 이바지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대상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땅과 그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한 아주 훌륭한 그 복음 선포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이 다음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말씀이고 바로 그 다음 단락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 내용이 다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용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가 땅에서 내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그 교회에게만 이 권세와 이 특권과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것, 이 푸는 것이 그저 왜 화목하라 불편하지 않게 지내라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풀면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내려지도록 구원받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근데 이 용서의 이 은혜와 긍휼히 여김의 복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이거는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죄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가장 능력 있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기록하면서 내가 항상 여러분을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이 이르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를 정말 여러 번 내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로마로 가길 원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인에게 빚을 졌을까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그가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을 쓰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언제 바울이 그런 야만인들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가 빚진 적이 없는데 여기서 빚진 자라 오펠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할 때 그 빚진 자가 바로 가장 먼저 신약에서 쓰였던 그 이 빚진 자라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죄 지은 자가 바로 이 빚진 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펠레테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빚진 자는 어떤 의미예요? 죄 지은 자를 얘기해요. 죄 지은 자. 우리가 죄하면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죄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잘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것으로 돈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 죄를. 이 죄가 어떤 죄냐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국민이 다 세금을 내서 거두면 800달란트 나왔던 시대입니다. 성경시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라는 것입니까? 그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그 훨씬 뛰어넘는 그 값어치. 인간의 그 머리로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죄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왜? 하나님이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죄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죄.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은 뭐냐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셨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로 빚진 자였다가 은혜의 빚진 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원래는 사실상 하나님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그 로마인들 자기에게도 해코지하지 않는 그 헬라인들, 그 야만인들, 그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여러분이 다 내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단어는 이 당장 내가 빚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바로 감옥에 끌려 들어갈 만한 흉악한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채무자를 의미하는 이 빚진 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행동이 뭐라 그래요?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빚을 갚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는지 돌에 맞아서 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 40이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폐장으로 맞고 세 번 배가 파손하고 강을 건너가다가도 죽을 뻔하고 그 강도를 만나다가도 죽을 뻔하고 심지어 종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시내를 건너가다가 죽을 뻔하고 그 숱하게 여러 번 줄이고 수도 없이 잠을 자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긍휼을 베푼다고 하고 구제를 하고 하면은 자기가 가진 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을 불쌍하게 보면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밑으로 내려주듯이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구했던 그 모습으로 그 엎드림으로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 돌로 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 전한 사람이 그 루스드라 성 하나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지 않고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일 정도로 돌로 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 힘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의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힘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좀 거쳐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설교를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제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신앙을 견고하게 해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왔는데 내가 근데 내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고서 낮아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내가 알려드리겠다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오로지 그저 소리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이 그렇게 누추한 도구를 하나님이 잠시 잠깐 사용하실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낮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때 감동시켰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오직 주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돌을 맞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악을 악으로 돌을 치는 것을 돌로 치는 것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 되셔서 그 백성들까지도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명령과 이 특권과 이 권세를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낮아지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도달할 수 있도록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긍휼, 사랑, 인애와 선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법으로 주관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해 주셔서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자격도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더 소원하고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 예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에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 용서받고 구원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 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구석구석 흘러가고 그들이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을 깨달아 복음 증가함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낮아지고 낮아져 복음 증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